우울한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내게는 책들에게 달려가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다. 그러면 나는 곧 책에 빨려들고 내 마음의 먹구름도 이내 사라진다. 르네상스 시대의 사상가 몽테뉴의 말을 떠올리며 책이 가진 치유력에 주목해봅니다. 삶의 의지가 꺾인 무기력한 나날, 주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든 시간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위축돼 있을 때 과연 한 줄의 글귀가, 한 권의 책이 내게 어떤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책을 통해서 내 안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을까요? 나를 위로하고 성장시키는 독서에 대해서 오늘 토요 인문학 콘서트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요즘 너 말이야, 제일 레빗의 노래로 4월 16일 토요 인문학 콘서트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구영입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을 흔히 하는데요. 최근에는 책으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죠. 북톡 카톡의 저자 서평가 남정미 씨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네. 정미 씨는 네. 마음이 좀 울적하거나 힘들 때 책이 도움이 되는 경험 자주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단은 책을 베고 자고요.
자고 나면은 좀 마음이 풀려요.
네. 예.
저도, 네.
저도
같은 경험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짤막한 시를 읽어도
오, 맞아요, 맞아요.
아, 통쾌하게 마음이 풀리거나
맞습니다,
마음이
맞습니다.
안정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
사실 오늘은 세월호 2주기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은 정말 뭐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우리 사회 혹은 개개인의 크고 작은 상처들 어떻게 보듬고 치유할 수 있을런지 저희는 독서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특별히 준비했어요. 정미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몸이 아프면 약을 처방받는 것처럼 마음에 상처가 나면 심리 상담을 비롯해 각종 치료를 받지요. 그중에서 독서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 근력을 키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 독서치료사 박민근 소장님의 책 치유의 독서 그리고 성장의 독서 두 권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치유의 독서, 성장의 독서 두 책의 저자이신 박민근 독서치료연구소의 박민근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박 소장님 뵈니까 표정만 봬도 뭔가 이렇게 힐링이 될 것 같고 마음이 촥 안정이 되면서
네.
오늘 두 시간 얼마나 알찬 시간이 될런지 기대가 되는데 기대해도 되겠죠?
네. 기대해 보다 하겠습니다. 네.
박민근 소장님 약간 빚 없는 사람같이 생기지 않아요? 되게 평안하게.
네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네네.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을 것
맞아,
같은
맞아요,
신뢰가
맞아요.
가는 그런 분이세요.
네.
자, 박민근 소장님께서는 오늘 만날 두 권의 책 외에도 독서 치료와 관련해서 이미 여러 권의 책을 내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책인지 그리고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정미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독서 치료사 박민근 소장님의 어린 시절 꿈이 화가셨다고 하네요.
아, 네.
하지만 대학과 대학원에서 문학을 공부하며 문학 비평가와 시인이라는 두 번째 꿈을 꿨는데요. 뜻하지 않게 좌절되면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중 책을 읽으며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철학과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15년째 독서 치료 연구와 임상을 해오고 있으며 방송 활동과 자문, 신문사 칼럼 등을 쓰면서 공부, 독서, 치유에 관한 저서들을 집필해 오셨는데요.
네.
그 가운데 당신이 이기지 못할 상처는 없다. 공부 못하는 아이는 없다.
오.
굉장히 어머니들에게 꿈과 희망을 네네네. 심어주시는 이런 책을 쓰셨네요. 중국과 타이완에 판권이 수출되기도 했답니다.
아,
책들이.
네.
와. 또 다양한 학문이 어우러진 독서 치료를 위해 계속 연구하면서 청년들을 위한 독서 모임도 운영하는 등 국내 독서 치료를 토착화하는 일에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뭐 박 소장님은 제가 또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저술 활동뿐만 아니라 강연으로 또 방송 활동으로 요즘 각광받고 있는 정말 핫한 그런 분이세요.
네네네.
소장님에 대한 소개를 쭉 들어봤는데 화가나 또 시인의 꿈이 좌절됐을 때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겠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독서 치료사가 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짐작이 되네요.
네, 뭐 처음 우울증을 제가 겪은 건 이제 17살 무렵이었는데요.
네.
그 집안 사정을 모르고 제가 화가의 꿈을 막 꿨더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그 시내에 있는 화실에 가보니 아, 이건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로구나를 깨닫고 제가 제 스스로 이제 딱 그만을 뒀는데
네.
아,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스스로 잡으셨어요? 부모님께서 안 된다 한 것도 아니고?
집안이 뭐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아. 그래서 뭐 제가 알아서 뭐 그만뒀던 건데 괜찮을 줄 알았는데 우울증이 왔었고요. 그 시절에 이제 사실 헤르만 헤세나 헤밍웨이 소설을 읽으면서 많이 치유를 했었습니다. 그게 아마 문학이 치유의 힘이 있구나를 깨달은 뭐 알게 모르게 깨달았던 계기였을 거고요.
네.
그리고 잘 이제 20대를 보냈는데 30쯤에 제가 또 대학원에서 이렇게 나와야 하는 대학의 학내 사태 때문에 나와야 되는 사건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시골에 부모님 계신 곳으로 가서 한 몇 년을 있었습니다.
아.
역시 그 시절에도 우울증을 아주 심각한 우울증이었죠. 제가 죽을 생각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네. 심한 우울증이 왔었어요?
네네. 뭐 인생의 의미를 거의 잃어버렸었던 거고요.
아.
근데 뭐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고 주변에서 막 이렇게 지지해 주셔서 다시 기운을 조금 차리고 그리고 이제 책을 읽었는데 이제는 이제 전에 읽었던 책들하고는 좀 다른 약간 뭐 특수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치유서라는 것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사실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치유서들을 읽으면서 아, 이게 독서 치료라는 게 존재하는구나를 깨닫게 되고 당시에는 이제 국내에는 독서 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뭐 안 되는 외국어지만 외국의 여러 문헌들 보면서 스스로 공부를 좀 하게 됐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박 소장님께서는 독서 치료사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 아니었나. 스스로 이제 그 본인이
임상을 먼저 하시고
그러게 말이에요. 우울증을
저를 상대로 굉장히 임상을 철저하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네요. 일단은 이제 그렇게 된 거고. 뭐 사실 미술이라든가 음악을 매개로 한 미술 치료, 음악 치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좀 보편화됐다 해도 될 만큼. 근데 이제 독서 치료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하거든요. 책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이다. 어떤 과정으로 치료가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처음 오셨을 때부터 이렇게 독서 치료가 바로 시작될 수는 없어요. 되게 오시면 굉장히 무기력하세요.
네네.
그래서 초등학생용 독서 치료 치유서가 있어요. 그걸 읽으라고 좀 권해드려도 읽지 못하세요.
어른들에게도요?
네. 너무 무기력하시니까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용 치유서도 못 읽어내세요. 그래서 한두 달, 길게는 뭐 한 두세 달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심리 상담을 진행을 하고요.
네.
아, 좀 시간이 되겠다 하는 쯤이 됐을 때는, 독서 치료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분과 이제 면담을 했었으니까, 상담을 했었으니까 가장 그분에게 알맞을, 치유서를 권해드리고,
네.
읽고 오시고, 치유적인 대화를 나누고 치유적인 글쓰기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그러니까 그냥 우울증 치료 이 대화 치료보다는 더 많은 이런 효과들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기간은 어느 정도를 잡으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우울증 상담은 6개월 이상은 진행은 되는데 독서 치료를 하게 되면 조금 빨리 이렇게 종료되기도 해요.
고맙네요. 독서 치료가.
한두 달 정도는 빨리 종료가 되고
네.
깊은 경우는 이제 1년까지도 가는데 그럴 때도 독서 치료를 본인이 자가 치료할 수 있는 능력들을 배양하시면 훨씬 이제 빨리 완쾌가 되시거나 좋은 예후를 보실 수 있죠.
또 계속해서 그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 관리가 그렇죠. 되겠네요.
네, 관리 능력도 생깁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독서 치료가 아직 뭐 많이 알려진 것 같지 않고 이제 그 박 소장님께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외국에서는 이미 대중적인 심리 치료 방법 중 하나라면서요?
네, 국내에서 독서 치료가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없었던 제일 큰 이유는 그 학제 간의 연구 같은 게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독서 치료라는 게 문학, 철학, 심리학, 그다음에 문헌정보학 이런 학문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국문과 같은 사람이 대학원을 철학과를 가면 이상하게 난리가 맞아. 나거든요.
차단이 돼
들어가기도 어렵고 네. 또 이렇게 바꿔서 들어가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제적인 연구가 힘들다 보니까 독서 치료라는 분야에 이렇게 다가가실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연히 이렇게 문학을 공부했다가 나의 이제 우울증을 이렇게 좀 심리 치료를 스스로 하면서 두 분야를 같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독서 치료가 조금은 눈에 보이고 띄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소장님께서는 당신이 이기지 못할 상처는 없다라는 책도 내셨잖아요.
네네.
근데 왜 정말로 사람이 이기지 못할 상처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라서 큰 아픔이나 상처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가 예, 예, 만들어낸 예. 개념입니다. 이제 유년기나 생애 초기에 아주 좋지 않은 어떤 심리적 사건이 생기면 그게 죽을 때까지 영구적으로 남는다라는 맞아요. 개념이고 이게 100년 이상 심리학계에 거의 고정관념으로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조지 베일런트라는 아주 위대한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정말인가? 그게 맞느냐라고 하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100년에 가깝게 와. 추적 조사를 한 겁니다. 네. 거의 80년 가까이 추적 조사를 하면서 알아낸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다행이네요.
유년기의 상처 아무리 심각한 학대나 성폭행 같은 것도 나중에 몇십 년이 지나면 능히 극복할 수 있다. 그걸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 회복 탄력성을 누구나 갖고 있고 그리고 외상후 성장이란 말도 있습니다. 네. 외상을 겪었지만 그게 외상후 장애, 스트레스 장애가 되는 게 아니라 외상후 성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만들어낸 중요한 학자는 이제 우리 잘 아는 빅터 프랭클이라는
네.
분입니다.
네. 정말 좋은 표현인데요. 외상후 성장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독서 치료를 위해서 뭐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만 심리학과 문학은 기본이고 철학이라든가 문헌 정보학 이런 분야까지 두루두루 공부하셨잖아요. 그런데 독서 치료사가 되려면 꼭 그렇게 광범위한 공부가 필요한 건가요?
이제 제가 아주 구체적인 예를 하나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많이 쓰는 치유서 중에 라이프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 책은 이제 철학자가 쓴 수잔 올프라는 유명한 미국의 철학자가 쓴 그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어떻느냐면 읽어보면 왜 내가 사는가? 삶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성취감을 얻고 어떻게 긍정적인 것들에 관여하며 살아가는가를 아주 이렇게 명료하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적 지식이나 문학적 지식만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든 치유서죠.
네.
근데 이제 아주 좋은 치유서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치유서라는 그 이 특수한 어떤 책들이 어떻느냐면 대개는 문학과 철학과 심리학 그리고 뭐 또 그 밖에 또 다른 여러 학문들을 이렇게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치료사가 되려면 이 여러 학문들을 같이 통섭을 하고 융합을 해야만 다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외국에서는 대중적인 심리치료법으로 이제 그 독서치료가 자리를 잡았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단
치료사가
이제 독일
돼요?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독서치료사가 있습니다.
네.
그 자격증을 따면 이제 의료보험을 받으면서 그분한테 받을 수가 있어요.
이미 그 제도적으로
그럼요.
돼 있군요.
그리고 영국은 사서분들이 주로 독서치료사로 활동하시는데 도서관이 거의 병원급이에요. 도서관에 가보면 정신분열증이 있다거나 강박장애가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실제로 거기서 치료활동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더 영국 같은 경우는 보건당국에서 일단 이렇게 정신과 의사에게 만약에 우울증 환자가 오면 우선 치유서부터 권하라. 약 대신에 치유서부터 권하라.
네.
이게 이제 수만 명을 상대로 한 임상 실험에서 검증이 된 이후에 이렇게 정책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군요. 박 그 소장님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시작이 됐으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잡혀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만날 치유의 독서, 성장의 독서를 관통하는 HOPE, 호프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이건 어떤 거예요?
그게 이제 말 그대로 희망을 주는 방법인데
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 상담들이 단순하게 심리 상담만으로 그분이 갖고 있는 심적 어려움이 다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네. 가령 20대 청년이 왔을 때는 심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아까도 말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철학적인 어떤 존재의 구성,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진로의 문제, 그리고 그 공부를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학습치료 분야, 이런 것들이 같이 융합이 되어 있더라고요. 항상 그것들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치유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성찰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자기의 앞으로의 삶의 방향도 정해야 되고, 네. 그리고 공부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영어 앞글자를 따서 호프 프로그램이라는 걸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치유, 자성, 정향, 방향을 정하고 학습하는 것까지 그런 프로그램이군요.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독서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퀴즈 하나 드리고요. 독서치료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정미 씨.
네. 이것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토대를 이루는 개념으로 외상, 특히 정신적 외상을 뜻합니다. 어떤 사고로 인한 외상이나 정신적인 충격이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다가 사고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급격하게 불안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오랜 기간 지속되면 우울증 등 정신장애가 동반되기도 해서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신적 외상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트라우마, 2번 아우라, 3번 신드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참여해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박민근 소장의 사인이 담긴 치유의 독서, 성장의 독서, 책 두 권 또는 확대경 전문 아이루프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박민근 소장님의 추천곡입니다. 이하이의 한숨 듣고 올게요. Just the radio, darling. Just the radio. Just the radio. We could turn away to another station. 책 읽어주는 라디오. 토요 인문학 콘서트 독서 치료사 박민근 소장의 치유의 독서. 성장의 독서 만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철학 상담과 최신 심리 치료를 바탕으로 15년 동안 독서 치료 경험으로 검증된 50권의 치유서를 소개하고 있는 치유의 독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어떤 분들이 소장님을 많이 찾아오나요? 사실 뭐 독서 치료사에서 찾아오신다는 것조차 저는 좀 놀라웠거든요.
네,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은 이제 증상이 이렇게 약하신 분들은 잘 안 오시고요.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 이유는 아마 제가 봤을 때 한국 사회가 아직도 심리 문제를 되게 터부시하는 그런 이런 상식들이 좀 만연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털어놓기가 참 어려운 그럼요. 환경인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심리 문제를 겪고 있는 분 중에 10% 정도만 의료기관을 찾고요.
네.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사람은 5%가 되지 않습니다.
심각하네요.
또 그런데 치료를 받으러 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뭐 그런 걸 극복하지 못하고 가냐, 나약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좀 편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이미 이제 아주 심한 무기력이 왔고,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하거나 불안장애나 강박장애가 아주 심해진 상태,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제 자살 충동이 좀 이렇게 시달리는 분들, 이런 상황이 된 분들이 거의 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돈을 아주 아끼고 아껴서 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아, 이 경제적 문제라는 게 우울증을 만드는 아주 큰 이유구나, 이런 것도 제가 많이 절감을 하고요.
네.
어쨌든 뭐 외국에서는 이런 심리 상담도 보험 급여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독일은 뭐 세 사람을 자기가 접견을 해서 제일 맞는 사람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 뭐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면 오히려 기록이 남아서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하는
보험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 보험 못 들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 심리 상담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혀 기록은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심하라고 하는데, 이제 사실 저 찾아오는 분들은 약을 먹어야 될 때가 많아요. 단지 심리 상담만 가지고 낫긴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잘 이렇게 설득을 해서 이번 상담을 받을 때 낫고자 하신다면 좀 용기를 내셔서 한 석 달이나 여섯 달 정도는 약을 복용하시라고 정신과를 좀 찾아가셔서 복용하시면서 같이 상담을 하자고 이렇게
조언을 하시는
거예요. 네,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우울증, 뭐 소장님께서도 정말 뭐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심하게 앓았다 이런 말씀을 서두에 주셨습니다만은 사실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는 본인 아니면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마음속에서 맞아요. 일어나는 일인데 이런 분들에게 절실해서 정말 소장님을 찾아온 분들에게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시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유서들이 있고요.
네.
나라서 참 다행이다 이런 책을 제가 굉장히 많이 권하는데 이 책은 이제 심리학적인 사실들이나 자기 이해를 좀 높이는 어떤 기능적인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지유서는 또 어떤 덕목이 있어야 되냐면 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아주 고원하게 자기 정신을 이렇게 고양시키는 힘이 있는 책이어야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드는 이렇게 권해드리는 책들이 한 세 권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웨인 다이어라고 이제 작년에 작고하신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분이 쓰신 행복한 이기주의자라는 책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빅터 프랑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리고 스카펙 목사님이 쓰신 아직도 가야 할 길 같은 책들은 읽어보면 그 몇 장만 읽어도 강력한 어떤 정신적인 힘을 느낄 수 있어요.
네.
이런 힘들이 좀 이렇게 와닿고 거기에 울림이 좀 생기고 하면 그러니까 좀 극복하는 힘을 가지기도 그러니까 다시 이겨낼 힘을 가지게 되기도 쉽기 때문에
네.
좀 영적인 힘이 있는 책들을 이렇게 제시해 드릴 때가 많습니다. 꼭 종교적인 책은 아니고요.
네. 행복한 이기주의자, 죽음의 수용소에서 아직도 가야 할 길 이렇게 세 개를 꼭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네. 우울증 걸리면요. 왜 그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무기력하고 막 이렇다고 하는데
네.
이런 사람들한테 다음 상담 전까지 이 책 읽어오세요. 이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아 귀찮은데 뭘 또 이런 거 시키냐? 막 이렇게 해갖고
잘들 읽어오나요?
잘
알겠습니다 하나요?
쉽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읽을 것 같아서요.
네. 한 두세 권 정도 읽으시면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주 효과가 나시는데
아.
근데 처음에는 그거가 저한테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기싸움이에요.
아, 그렇구나.
읽고 오게 만드는 것.
네.
한 페이지라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게 하시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러려면 그 사전에 어떤 생활의 변화를 좀 제가 이렇게 코칭을 해드려야 돼요. 가장 뭐 중요한 게 파푸안 뉴기니 섬 쪽에 가보면 이 임상적인 우울증이 없대요. 왜냐하면 햇빛을 많이 쬐고요.
아,
친구들이 많고
네.
그다음에 잠을 충분히 자고 그리고 옛날 나쁜 기억들을 곱씹는 생각 습관이 없다는 거죠. 거기 원주민들이.
네.
그래서 이것들을 좀 교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짚어주셨네요.
네.
햇빛도 많이 보고 잠도 충분히 자고 반추하지 말고
네네.
그런 것들
특히 이제 운동
운동하고
운동을 하루에 한 시간 이상 꼭 하게 제가 안 해오면 좀 야단까지 치면서 근데 본인들이 정말 나가서 아 힘들어 죽을 것 같다 생각하고서 안 하던 운동을 햇빛 보면서 하면 아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구나를 느끼고 오세요.
네. 사실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이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꼭 집어서 지도를 해주시는군요. 요즘 트라우마라는 말 정말 많이 하죠. 책에도 이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또 개인이나 집단의 삶에 어떻게 이 트라우마가 드러나는지도 설명해 주세요.
네, 뭐 굉장히 끔찍한 용어인데
네.
최근에 이렇게 아주 흔히들 쓰세요.
너무 흔히 쓰시죠.
네.
예.
이 개념은 프로이트라는 분이 이제 구체화시키셨는데 프로이트가 이렇게 표현해요. 보호막을 꿰뚫을 만큼 강력한 외부로부터의 자극. 보호막을 꿰뚫을 만큼의 강력한 외부로부터의 자극. 가령 이제 뭐 아이라고 하면 부모에게 학대를 받는다든지
네.
성폭행을 당한다든지 아주 심한 왕따를 경험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네.
이게 섬광과 같이 기억 속에 남고 아주 오랫동안 이게 영구적인 상처가 된다는 개념인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많은 심리학자들이 반박을 하세요.
네.
그렇지 않다. 즐거움의 시간들이나 양을 늘려주면 트라우마의 크기는 줄일 수 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긍정적인 활동들을 계속 코칭해주는 아까 운동이라든지 수면이라든지 반추행위를 이렇게 중지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진시켜주면 네. 트라우마의 양이 아주 줄어듭니다. 아. 그래서 영구적인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최근에는 뭐 트라우마를 바라보는 관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하는 방법이 예전 프로이트 시대와 많이 달라졌다면은 어떤 형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최근에는 그 긍정 심리 치료라는 치료법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가령 이런 거죠. 우리들이 이제 트라우마에 갇힌 삶을 살다 보면 과거에 좋지 않은 생각들, 기억들에 계속 도돌이 맴돌게 됩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이 생각을 좀 중지하도록 좀 여러 가지 심리적 방편을 쓰는 대신에 삶에서 긍정적인 일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실천하게 하는데요. 가령 이제 글쓰기 치료라고 해서 독서 치료의 분파가 있습니다. 네. 아류가 있는 아래 영역이 있는데 글쓰기 치료에서 이렇게 매일 좋은 일 세 가지를 간단간단하게 적는다든지 이걸 네. 이제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는 축복일기라고 해요.
네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세 줄을 적고 나면 이 좋은 일들과 같은 생각들을 생각하고 음미하고 아하. 다시 이걸 이렇게 재반추하게 되겠죠. 좋은 일을 반추하게 되는 네. 생각들이 늘게 되겠죠.
네.
그렇게 이렇게 몇 달 정도로 진행을 하면 실제로 이제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효과들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제 나의 장점을 써보기 내지는 내가 너무너무 미워하는 사람의 장점을 억지로라도 써보기 그 실생활에서 실천해 보면 효과가 있겠네요.
그럼요. 특히 이제 감사편지를 제가 많이 쓰게 하는데요.
네네, 감사편지.
감사편지는 이제 써서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직접 눈을 보고서 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굉장히 큰 어떤 마음의 변화가 생겨요.
네.
제가 어머니한테 써보라. 어머니 너무 미워요 하는 사람한테 네. 그래도 고마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찾아서 써보자 하고 나면 뭔가 변화된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게 행복, 불행 이런 걸 결정하는 건 이제 개인의 의지나 태도, 개인의 저기 문제라는 얘기잖아요. 조금 불행에 빠진 개인한테는 이건 좀 가혹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사회 시스템이나 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불행해진 경우가 있는데요. 네 선택에 달려서 행, 불행은 네가 알아서 선택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개인한테 너무 큰 책임을 지게 하는 거 아닐까요?
네. 국내에는 좀 잘 안 알려져 있는 그 학문 분야인데요.
네.
유럽에서는 최근에 사회유물론적 심리학 운동이라는 게 막 확산이 된다고 합니다. 뭐 책 가운데는 이제 가짜 힐링 이런 책이 이제 유명한 책인데 그 책에 따르면 개인의 마음의 어떤 잘잘못이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했고 얼마나 불우한 유년기를 보냈고 어떤 지금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렸고 이런 일들이 더 큰 일이고 그래서 너무 사람의 개인의 마음의 문제에 이 잘잘못을 따지는 게 심리학이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이다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시는데요. 저 역시 이제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유명한 경제석학 뭐 토마 피케티 같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회적 이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고 우리는 더 심한 빈부 갈등과 사회 안전망이 사라지는 세계에 살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울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것인가
맞아요.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작은 기쁨들을 찾고서 삶의 어떤 이유들과 가치들을 발견하는 어떤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우울증이라는 전염병에서 벗어나기 힘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보고 정치가들도 좀 잘해 주시면 좋죠.
네.
그렇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도 삶에서 비관만 볼 것이 아니라 낙관적인 것들도 좀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시고 관점을 키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울증과 트라우마에 대한 현대 심리학의 관점까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박민근 소장님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행복에 다가서는 책 읽기라는 주제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청소년기 너무 사랑했던 두 문학가가 있습니다. 헤밍웨이와 헤르만 헤세인데요.
네.
두 분 다 이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3, 40대에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헤밍웨이는 그게 아주 고질병이었고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심각한 심리 문제를 많이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떠셨느냐면 노벨 문학상을 탈 만한 작품을 써놓고도 형편없는 쓰레기야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불신이 아주 심하신 분이셨어요. 반면에 이제 헤르만 헤세는 40대에 이제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심리 상담을 받아봐야겠다 하면서 막 여기저기 상담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주 다행스럽게도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를 대심리학자를 만납니다. 네. 그리고 자기 극복의 계기들을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아주 모자란 부분들도 인정할 수 있는 마음 그러면서 삶을 소박하면서도 이렇게 찬찬히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정신세계를 구축을 하시면서 50대, 60대, 그리고 70대, 80대가 될 때까지 아주 영적인 삶, 아주 완결성 있는 삶, 온전한 삶으로 이렇게 삶을 마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밍웨이와 헤르만 헤세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갔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한국 사람들 왜 불행할까요? 이렇게 보면 이제 유명한 교수님들이 평가를 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거 보면 너무 바쁘고 너무 앞만 보고 너무 가지려고 한다.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늘의 꽃을 못 보고 항상 저 앞에 있는 어떤 결과들만 이렇게 주시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왜 행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일이 재미없어요. 보수가 너무 낮아요. 그다음에 이 일은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관계 스트레스가 아주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렇게 가부장적인 사회고 막 이렇게 관계가 아주 밀집된 어떤 사회 구조인데 이 도시 문명에서 더 사람들에게 치이고 막 관계에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 시선을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이 뭐라고 할까요? 관계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오면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반은 본인의 몫이다. 반은 운명적인 게 있다. 뭐 환경이라든지 유전자의 어떤 설정값, 네. 타고난 성격 이런 것들은 변화시킬 수 없지만 네. 내 마음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절반의 선택은 자기에게 선택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특히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애착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이 애착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건 좀 결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생애 초반에 부모님, 주 양육자가 얼마나 사랑을 충분히 공급하느냐 마느냐인데 이제 이 정서적인 애착이 잘 형성되지 안 된 분들은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요. 세상에 대해서도 불편한 마음을 갖고 사람이 다가와도 힘들고 떠나도 힘들고 그래서 연애도 힘들고 그리고 직장생활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착장애라고 하는데 이 애착장애를 낳는 사람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인구의 한 40%쯤 된다고 합니다.
와, 생각보다 많네요.
네, 그래서 당연히 심리상담을 받으러 온 분들은 거의 100% 애착장애가 있는 분들이세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반의 선택권을 다시 제가 계속 강화시켜서
네.
우리가 기억을 한다, 어떤 것들을 사고한다는 것은 대단히 감정적인 거거든요. 그 감정을 긍정적으로 선택하는 연습들을 이렇게 계속 도와드립니다. 가령 이제 이런 거 많이 말씀드려요. 에드 디너라는 어떤 학자가 이야기한 건데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나리자 미소를 분석해봤더니
네.
우리가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잖아요. 네. 83대 17의 비율로 긍정과 부정이 이렇게 담겨져 있더라고요.
얼굴에요?
아니 그걸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 컴퓨터로 분석을 했다.
그렇구나.
이 근육들의 미세한 근육들을 이렇게 컴퓨터에 넣어서요.
모나리자 형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그런데 이제 이게 100% 스마일은 아니라는 거죠. 적절한 부정도 있어야 되지만
네.
긍정의 양이 몇 배는 많아야지 아하. 아 행복해 행복한구나 하는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같은 말 같은 이 부부치료사는 부부 사이에서 1:5 법칙 주고받는 이야기가 긍정의 표정이나 언어 습관들이 5배가 많지 않으면 그 부분은 반드시 이혼한다.
아.
한국 사회는 뭐 참고 살겠지만
네. 뭐 이야기를 안 하거나 네,
93% 확률로 맞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1:5 법칙.
네,
1:5. 항상 웃어주고 긍정적인 말을 던져야 그럼요. 되겠군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제 지금은 이제 긍정 심리학에서 3:1 네. 법칙이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쾌적한 느낌을 받기 위해서는 3배 이상의 긍정감을 요구한다. 그러지 않으면 아주 무료하거나 권태롭거나 부정적인 심리들, 불안이나 우울들이 이렇게 엄습할 수 있다. 이런 이론들이 지금 정립이 돼 있는
그렇군요.
상태입니다.
네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타고난 기질인데 저를 찾아온 분들 중에 거의 한 70%는 까다로운 분들입니다. 이 까다로운 분들은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생각하고 사고하고 느끼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작은 자극도 몇 배나 심하게
힘들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제가 어떤 치유서들을 이렇게 딱 정해서 이렇게 권해드리면서 자기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분들은 본인 스스로도 참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인구의 한 15% 정도는 연구를 해보면 까다로운 기질을 타고나고 이 기질 때문에 불행해지기가 쉽습니다. 물론 최고의 예술적인 성취를 얻는 분들도 다 이런 까다로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울증이 걸리거나 아주 심각한 심리 문제를 겪는 분들도 이 까다로운 기질을 타고난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자기 스스로가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발을 떼어서 소장을 만나러 간다는 것 자체가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의지를 제가 잘 받아서 긍정적인 것들 열매를 계속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네네.
가령 이제 제가 낙관성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낙관적인 사고하는 법도 이렇게 글쓰기 치료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동영상 같은 거 다시 보게 해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너무 도움이 됐던 빨간 머리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걸 50편을 제가 USB에 담아드리면서 보시라고 이렇게 고아로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없었던 앤도 이렇게 멋지게 성장해서 나중에 길버트와 결혼하고 아이도 여러 명 놓거든요.
늘 즐겁잖아요.
그럼요. 그게 이제 낙관적인 생활의 태도라는 거죠. 그게 있어야만 이 성장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기도 하고 건설적으로 말하기. 건설적으로 말하기라고 해서 굉장히 이건 중요한 건데요. 내 인생은 틀렸어. 난 잘못이야. 라고 말하기가 쉬우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거기서 얻은 것도 있잖아. 그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것도 있잖아. 그래서 이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제가 생각을 교정해드리고 변화시키도록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조금은 좀 자기를 믿고 신뢰하고 나라서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말이 창조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늘 긍정적인 말, 또 좋은 면을 보는 말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박 소장님께 행복에 다가서는 책 읽기라는 주제로 짤막한 강연을 들어봤습니다. 정말 빨간 머리 앤을 거울 삼아서 낙관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분은 긍정 대 부정의 비율, 뭐 아까 모나리자는 83:17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그 박 소장님께서는 5:5
70은 넘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뭐 외상이 많았던 사람이라서 항상 나쁜 생각들 듭니다. 이 방송 잘못하면 어떡해. 오늘 가다가 늦으면 어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생각하는 연습을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네.
좀 더 긍정적으로 잘할 수 있을 거야.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하고 위안을 합니다.
이제 정미 씨는 제가 알아요. 99% 대 1%.
저는 비관이 99. 마이크 왜 이렇게 생겼어? 별로 단순한 게 가끔은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잘 잊어버리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무한 긍정으로 우리 좀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관계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시잖아요. 사실은 뭐 내가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람 관계, 인간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회사 가기 싫어, 내지는 학교 가기 싫어 이런 말 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럴 때 어떤 독서 처방 내리십니까?
이제 제가 책에도 다른 책에도 한번 쓰고 있는 사례기도 한데요. 텔레마케팅 하는 여성분이 찾아오셨어요.
네네.
이제 대인 스트레스가 아주 심각한 분이셨는데. 이제 이분이 까다로운 분이신 거예요. 까다롭다 보니까 상대가 했던 아주 사소한 부정적인 말을 깊이 새기시는 거예요. 우울증이 아주 심한 상태로 찾아오셨는데 뭐 동료들 간에도 시기 질투가 심하고요. 그다음에 항상 그 상관이 실적 압박도 계속 넣고 그래서 몹시 힘들어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그분 보면서 비단 이분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한국 사회가 워낙 관계 스트레스가 이렇게 아주 심하기 때문에
네.
다른 대부분도 이런 관계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저는 책 읽으면서요. 그 상담 오신 분 중에서 20대 여자분인데 돈을 맨날 혼자서 다 벌고 하다 보니까 이거 가족들도 전부 다 나만 보고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이 상황을 연애로 푼 그 이야기를 보고 남자를 계속 사귀는데 6개월 이상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를 고르는 것도 나에게 돈을 쓸 수 있는 5-6살 연상의 남자분, 안정적인 남자분들만 돈 좀 쓰고 나면 헤어지고 이 관계에 대한 책들 중에서 이제 너 지금 방황하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방황의 기술이라는 책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더라고요. 저도 읽으면서 방황도 기술 있게 방황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좋겠다 이 생각했었어요.
네, 방황을 다들 하시는데
네네.
그게 이제 방황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자기 상실이나 일탈로 넘어가 버리면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파손이 될 수 있잖아요. 상담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세요. 그냥 어떤 순간은 자기를 잃어버리고서 도저히 이제 벗어날 수 없는 선택들을 하시는 분. 가령 이제 갑자기 이제 결혼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별로 사랑하지
그게
않고
해결책이 아닌데
이제 방황을 하다가 이걸 못하겠다
네.
이렇게 중단을 해야겠다. 혹은 좋지 않은 또 다른 선택들 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리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네.
누구를 만나고 위안받고 따뜻한 체온을 느끼는 게 나한테 위로다. 근데 이건 방황이 아니라 자기를 버리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관계 문제가 많군요.
그렇죠. 대개는 관계 문제고요.
네.
그리고 사랑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이제 관계를 정말 좀 잘해서 나도 좀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책을 권해주세요?
제가 제일 많이 권하는 책은 이제 주디스 올로프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의사이자 이제 심리학자인 그 분이 쓰신 감정의 자유라는 책을 많이 이렇게 알려드리는데요.
네.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그 본인의 잘못보다는 대개 우리 관계 안에서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주디스 올로프는 감정 뱀파이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편안한 좋은 관계를 맺고 잘 지내시는 분도 계시지만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면 되게 뭐 미생 같은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관계 스트레스를 유발한 감정 뱀파이어가 있다는 거죠. 이
네,
감정 뱀파이어를 어떻게 상대하느냐, 어떻게 무시하고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먹느냐 이런 것들을
네.
잘 알려주는 심리 치료사입니다.
예, 그 책이 바로
감정의
자유라는 책이고
네.
또요.
한 권 더 이제 소개해드리면
네.
황상민 교수께서 쓰신 독립연습이라는 짤막한 책이 있습니다.
네,
이 책은
네.
한국인들이 어른이 되어도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못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어떻게
네.
하면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는 책인데 이 책 역시 제가 치유서로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책입니다.
네, 내가
그리고
네네.
네, 그리고 일레나 아론이라는 분이 쓰신 보통 사람들을 위한 책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까다로운 분만이 아니라 사랑받을 권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도 관계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인간관계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제가 많이 권하는 치유서들입니다.
네, 이런 치유서들 책에 다 적어 놓으셨죠?
네, 다 적어 놨습니다.
네, 관계를 좀 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독서 처방 내리시는 책은 감정의 자유, 그리고 사랑받을 권리, 또 독립연습 이렇게 세 권 지금 꼭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독서 치료가 상당히 효과적이구나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마음 치유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소장님?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심리 상담의 한계들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특히 이제 심리학을 오래 연구한 석학이나 철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심리학이 근본적으로 가지는 한계가 자성하게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요리하는지 그 기법들이나 방법들은 많이 풍부하게 제시하지만 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가치를 갖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옳은가? 인생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렇게 폭넓은 이해는 잘 제시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많이 권하는 치유서 중에 아까 방황의 기술이라는 책도 있지만 마음이 아픈데 왜 철학 자를 만날까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 이런 책들을 권해주면서 철학 상담의 기법들을 좀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철학 상담은 그러니까 세계를 통찰해서 자기 마음에 좀 편안함을 이렇게 평온을 유지하는 거죠. 아.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구나를 깨닫고 나면 내 마음도 조금 누그러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정말 절실하게 이런 치유의 책들이 필요한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1부에서는 치유의 독서와 함께했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퀴즈 정답 발표해 주세요.
정신적 외상을 뜻하는 이것의 정답은 1번 트라우마였습니다.
퀴즈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요. 박민근 소장님의 추천곡 스팅의 Shape of My Heart 듣고 저희는 2부에서 성장의 독서로 다시 돌아옵니다.